할렐루야. 벌써 금요일이죠? 또 다음 주는 하루 더 쉬어서 굉장히 직장인들은 또 기대가 되는 다음 한 주인데 하필 그날이 또 기쁘게도 금요일입니다. 오늘 레위기 16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. 우선 머릿속에 크게 세 토막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함을 받죠.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번 정결함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의 정결함이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마지막 염소에게 모든 불의를, 죄악을 전가시켜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낸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.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. 11절,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. 자, 첫 번째 속죄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합니다.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특별히 그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아론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한한 인간이고 또 모형에 불과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불의가 있어요. 또 유한해요. 해서 이들도 먼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12절을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. 계속 그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. 첫 번째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을 피워서 그 향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겠죠? 속죄소를 가리운다 그랬어요. 속죄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법궤라면 지붕 지역을 얘기합니다. 여기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. 말하자면 회막 자체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머물려면 부정해서는 안 돼요.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. 그래서 피운 향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연기가 막 났겠죠. 그러면 이게 가리워집니다. 아주 유사한 그림 하나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아래 모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직접 보면 다 부정한지라 죽기 때문에 뭐가 가리웠었어요? 구름이 가리웠었어요. 정확하게 축소된 그림이에요. 그래서 이 지붕 지역을 이 속죄소라 그러죠. 속죄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. 시은좌, 베풀시 자리좌.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 말이에요. 이 지역을 향으로 가리웁니다. 거룩한 상징성을 담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직접 아론일지라도 제사장들일지라도 직접 대면하면 그 부정한 존재인지라 죽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죽지 아니할지니라. 그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속죄의 과정들입니다. 이제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하느냐. 15절을 보세요.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. 여기 보시면 그 짐승의 종류가 달라져 있죠.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위해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였어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때는 짐승의 종류가 뭘로 달라져 있습니까? 숫염소로 달라져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보십시다.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종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.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이 머물 회막도 정결케 하는 겁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. 하나님 자체가 성결하시고 그 여호와는 성결, 이것이 하나님의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채로는 그분과 대면했다가는 전부 대비되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돼요. 아론과 그의 집안, 또 다른 말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로 잡아서 피를 흘려 바르도록 돼 있고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도록 돼 있어요. 제사장일지라도 부정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 지도자 그룹을 위한 속죄가 끝나면 숫 염소를 잡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방식은 똑같아요. 자,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, 당연한 것은 아직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정이 씻어지고 정결케 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은혜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회막 안으로.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 위에 머문다는 의미를 담은 공간이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중요합니다. 다 같이 시작.
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.
여기 보시면 뭘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조심해서 관찰을 해보면 수송아지의 피와 또 무슨 누구의 피입니까?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. 자, 조금 아까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속죄의 피였죠?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속죄의 피였어요. 염소는 누구를 위한 속죄의 피였나요?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였어요. 이런 두 개의 속죄의 제사가 18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지금 하나가 되죠?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.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.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의 제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하나의 제사로 합해지는 거예요. 둘의 제사가. 그 다음에 보실까요?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잠깐 앞으로 보십시다. 지금까지는 크게 두 제사를 소개했어요. 하나는 아론과 그 제사장 집안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였어요. 이거는 뭘 잡았죠? 수송아지를 잡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였는데 뭘 잡았죠? 숫 염소를 잡았어요. 방식은 똑같았어요.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이 둘의 제사가 하나가 됩니다. 그렇죠? 18절에서.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정결케 하는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고 마쳐지면 이 회막이 전체가 부정이 거두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것을 선언하는 의미로서 오늘 아주 중요한 그 아사셀의 두 염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. 자,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. 20절.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. 여러분, 한 손으로 해도 된다고 될 텐데 양손을 다 쓰도록 돼 있어요. 이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무슨 신통력이 나가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안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중심 개념이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. 나의 어떤 것을, 그 어떤 것을 전가시킬까요? 죄, 불의, 모든 악을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염소가 사실은 어디서 등장한 염소인가 하면 6절에서부터 등장한 염소예요. 그리고 지금까지 두 개의 제사는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슬쩍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염소 얘기를 성경 기자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염소에 대한 정체를 6절서부터 잠깐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. 6절,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, 여기 등장하죠,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. 자, 여기 저를 보세요.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염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뽑아요? 하나님을 위하여 뽑아요. 그렇죠? 여호와를 위하여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?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.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16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. 그런데 이 아사셀에 대한 의견들이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그 세 가지 견해를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이 아사셀은 결국 내보내는, 쫓겨나는 염소를 얘기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. 그러면 이 당시에 고대 구약 시대에 뿐만 아니라 미드라시나 또 고대 문헌을 살펴봐도 이 아사셀은 사실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. 저주받은 존재. 자, 과연 누구를 암시하고 가리키는 걸까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. 우리의 불의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은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땅으로 가요. 그래서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염소를 어디로 보냅니까? 예, 정해진 한 사람을 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벼랑 끝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. 이 고대 시대의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에요. 근데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, 사실은.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. 21절.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에레츠 게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. 접근하기 어려운 땅,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죄가 전가된 짐승인 염소는 끌려가서 낭떠러지에 떨구어 뜨려서 죽는 겁니다. 그래서 고대 이런 그림들을 보면 피가 낭자한 염소의 그림들이 가끔 이제 그 성화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거나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내몰아졌죠? 광야로 내몰아졌어요. 이 염소는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땅으로 가서 그냥 죽습니다. 구약의 염소는.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며칠을 온갖 시험을 겪으셨나요? 40 주야를. 히브리인들에게 40은 4 곱하기 10입니다. 4는 무슨 뜻이죠? 동서남북 세상 수입니다. 열은 충만한 하늘의 수예요.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다 겪어내셨어요.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 땅에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, 사탄의 시험을 다 온몸으로 부딪히시고 승리해내신 겁니다.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. 구약의 염소는 이렇게 끌려가서 죄를 전가받고 그냥 돌아올 수 없는 땅에서 죽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아, 메시아가 오셔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. 이 행위를 이들은 매년 했겠죠. 매년. 제사장도 매년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고.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, 제사장, 이 속죄 제물은 전부 한 분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은혜를 이 속에 소망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2절 시작.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. 사실상 이렇게 염소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던져져서 그 불의를 뒤집어 쓰고 낭떠러지나 이런 것에 그냥 죽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불의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근거이어야 하고 또 소망으로 새롭게 우리의 기도 속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오늘 영성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대속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불의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내 속에 늘 새로와 지는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.